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양국 간의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오늘 도쿄 총리관저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북한이 여전히 큰 걱정거리라고 밝히고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미 결속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밝히고 동맹 강화를 통해 일본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키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과 아베 총리는 주일미군 재배치 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사업은 오키나와 현에 있는 후텐마 미 해병대 항공기지를 현 내에 해노코로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늦춰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아베 총리에게 중국의 영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의 군사적 침탈과 약탈 경제는 국제법에 기반한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영내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아베 총리를 면담한 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과 회담했습니다. 회담에서 양측은 현재 진행 중인 일본과 한국의 갈등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만기가 다가오는 지소미아의 연장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한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유조선과 민간 선박들을 호위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제연합체에 일본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일본 정부 내에서 포괄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미국에 통보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와야 방위상은 검토에서 고려될 사항으로 일미동맹 외에 일본과 이란의 우호관계도 포함된다며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잇따른 발사체 발사가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새벽 신형 전술유도탄 위력시위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하고 북한 서부 작전비행장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 두 발이 북한 수도권과 중부 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해서 동해상에 설정된 목표섬을 정밀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의 군사적 행동이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벌여놓은 합동군사연습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지난 5일부터 한반도 일대에서 하반기 연합연습을 진행 중입니다. 북한은 이 연습이 군사적 적대행위라며 반발해왔습니다.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주권 반환된 이후 20여 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장 샤오민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 주임은 오늘 선전에서 세미나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60일 넘도록 이어진 혼란이 계속 악화되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주임은 이번 세미나에 홍콩 정치경제계 지도자 500여 명을 불러 최근의 반정부 시위 사태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당부했습니다. 장 주임은 시위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 홍콩 사회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이를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기 위해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홍콩 사태에 대해 판공실 대변인이 두 차례의 시위대 엄중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적이 있으나 최고 책임자인 주임이 공개 발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정부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를 두 배로 넓힙니다. 여기엔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의 거점 생산시설 테슬라타운도 개장할 계획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국무원이 마련한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 린강신구 총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120제곱킬로미터 규모 기존 자유무역지대에 인접한 비슷한 크기의 해안신도시 린강신구를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상하이시는 앞으로 5년 동안 린강신구에 세계 각국의 주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약 1000억 위안, 미화로 1400만 달러가 넘는 특별 개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가 시리아에서 다시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IS가 핵심 거점을 잃었지만 이라크에서 기습 공격 역량을 다시 모으고 시리아에서는 재부상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7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대응체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미 군축 담당 대사는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 의지를 확인하면서도 합법적인 인도적 지원품은 북한에 전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이 끼고 곳에 따라 소나기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5도, 낮 최고는 24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이 잇따라 발사한 신형 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최종 전력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건데 이에 대한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북한은 관영 매체들을 통해 전날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가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지역 상공과 중부 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해 동해상에 설정된 목표점을 정밀 타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뢰성과 안정성, 실전 능력이 의심할 바 없이 검증됐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위력 시위 발사가 만족스럽게 진행됐고 미한 합동 군사 연습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도 시험 발사와 목표물 타격 장면을 담은 사진들을 게재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미사일 형태는 지난 5월 4일과 9일, 지난달 23일 발사한 KN-23과 거의 동일하고 이동식 발사 차량의 모습도 일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시험 사격 단계를 거쳐 실전 배치가 임박했을 정도의 완성도를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봉 전 한국국가정보원 대북실장은 전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정밀성은 최종 전략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미사일을 평양 근처로 쏴서도 자기네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황해북도에서 남포하고 평양을 약간 우회해서 동해바다로 빠졌거든요.
발사체 가운데 한 발을 일부러 수도인 평양 인근 상공을 통과시킨 것은 안정성을 담보한 실전 배치 의지를 표명했다는 겁니다. 한편 북한은 그동안 사용해온 신뢰성 검증 용어 외에 처음으로 안정성과 실전 능력 검증을 언급했습니다. 일종의 최종 시험 평가를 통해 실전 능력이 완전히 검증됐음을 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입니다.
5월 4일, 5월 9일, 7월 25일 쏜 것은 이것은 동해 시험 발사였다라고 보면 이게 8월 6일 날 쏜 발사는 시험 발사가 아니라 이미 실전 배치될 수 있는 신뢰성이 담보된 미사일을 쐈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신형 무기 발사 현장에 참관한 인물들을 보면 신형 미사일의 완성도를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8월 6일 날 위력 발사할 때는 이게 부위원장급 8명, 9명이 참여했어요. 그 말은 이제 이렇게 신뢰성이 담보된 이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이제 봐라. 그 정도로 이제 자신감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동안 시험 발사에 참석하지 않았던 노동당 부위원장이 총 출동해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했다는 것은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데 충분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과학자 등도 기념 촬영을 했다는 것은 시험 발사가 마무리됐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한국에 얼마나 위협적이냐에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새로운 대남 대미 압박카드로 내놓은 이번 신형 전술유도 무기와 방사포 등을 현재 보유한 미사일 방어와 요격체계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경도 한국 국방부 장관은 앞서 북한 미사일 위협 대비 방안과 관련해 한국 방어자산의 요격 성능 범위에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요격 가능성보다 중요한 것은 성공 확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정봉 전 실장입니다.
확률이 얼마 되냐가 문제거든. 자, 이게 90% 확률로 맞추느냐, 10% 확률로 맞추느냐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10% 20% 확률이라면 못 맞춘다고 보는 게 맞겠죠.
김 전 실장은 게다가 적어도 정밀 타격 능력을 인정받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최고 정점 고도에 주목했습니다.
대표로 해서 송보는 성주에 사드를 때려도 사드 가지고 이제 요격이 안 된다. 사드는 40km부터 150km까지 맞추거든. 37km 날아갔다는 것은 내가 성주 사드를 때려도 니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북한이 이번 미사일을 서부작전 비행장에서 450km 사거리로 발사한 배경에도 주목했습니다. 400km 떨어진 곳에는 성주의 사드 기지가, 300km 떨어진 지점에는 한국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배치되는 청주 기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은 처음으로 서부작전 비행장에서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이는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어디서든 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열수 실장은 따라서 적어도 수평기동 성능과 궤도 변칙 능력, 목표 명중성을 보여준 북한의 이번 미사일을 상당히 위협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한국 군당국의 방어체계 점검과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김 실장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한국으로서는 탐지하고 요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소위 괴물 같은 미사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인 미한 훈련과 한국의 최첨단 무기체계 도입에 대한 반발로 위력 시위 발사에 나섰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사일 기술을 완성시키기 위한 검증 목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대해서 면제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한미연합훈련이나 또는 F-35 도입에 대한 미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자기네들이 이 새로운 무기를 시험하고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거죠.
지속적으로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개발해온 북한으로서는 시험 발사 기회가 필요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회를 제공한 셈이라는 겁니다. 김 실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심각성을 상기시키지 않으면 북한은 이제 일종의 허가증을 받았다고 믿을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전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러시아가 직접 기술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발사 횟수에 비해 성공률이 이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최근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성능이 만족스럽게 검증됐다고 자평했습니다.
62 사격을 통하여 신형 전술 유도무기 체계의 전투적 성능 지표들이 다시 한번 만족스럽게 검증됐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지난 5월 처음 공개한 뒤 단 3차례 만에 비행시험 발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미사일은 적어도 활공 비행을 하는 특성 때문에 러시아가 2000년대 초반 개발한 최신형 이스칸데르 미사일 SS-26을 북한이 제3국에서 수입해 역설계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는 VOA에 최근 북한이 공개한 신형 무기들은 모두 시험 횟수에 비해 상당한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며 자체 역설계가 아닌 러시아의 직접 기술 제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North Korea, they always come out of the blue and they are successful. So yes, I think they still must have some kind of external help.
이스칸데르 SS-26의 경우 러시아가 1990년대 개발을 시작해 실전에 투입하기까지 약 15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실험 횟수는 턱없이 적다는 설명입니다. 실러 박사는 러시아가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t took them from the early 1990s to the mid-2000s, 15 years, to finally have that weapon system operational and to launch it in the Georgian War in 2008.
실러 박사가 지난 2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앤 글로벌 시큐리티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 등은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까지 최소 10회 이상의 비행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 등 최신 무기체계 비행실험이 모두 10회 미만이었고 이는 미사일 개발 사상 유례가 없는 통계라는 게 실러 박사의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미사일뿐 아니라 최근 공개한 신형 무기 전반에 걸쳐 러시아의 직접적인 기술 유입이 의심된다고 실러 박사는 밝혔습니다. 하버드 스미소니안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러시아의 직접 기술 제휴 가능성은 미국 학계에서도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1957년 세계 최초 인공위성인 스푸트닉 1호 발사에 성공하기 전까지 서방국들이 인공위성 역량을 오판했던 사례를 들며 자체 개발 역량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That's always been the argument for 20 years is to what extent is North Korea able to do this on its own? And to what extent?
이에 대해 실러 박사는 스푸트니코도 실제 발사 성공까지 6번의 실험이 있었다며 인공위성 정찰 능력이 발달한 현대의 기술로는 사전에 개발 정황을 포착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자체 역량으로 실험에 성공했다면 미사일 개발 특성상 실패 횟수는 필연적이지만 엔진 성능 실험 등의 활동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Sputnik flight was actually only the fifth or sixth attempt of launching the R-7 missile, and that resulted in the orbital Sputnik flight. So we would have seen something like six attempts before that.
토머스 카라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국장도 VOA에 북한은 2000년대부터 다양한 미사일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며 외부로부터 상당 수준의 직접적인 기술 제휴 없이 자체 역량만으로 개발에 성공했을 것으로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Over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it's hard to imagine that North Korea has done all of this by themselves without some substantial assistance.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종관은 VOA에 최근에 신형 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미사일이 러시아로부터 왔다는 정황 증거는 여러 차례 포착됐었다고 말했습니다.
Then some indications that some of the technology for the missile may have come from Russia at some point. Same with the Iskander.
그러나 세이모 전 조종관은 북러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기술 제휴가 이루어졌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조장하지 않는다고 미 군축 대사가 말했습니다. 미국 대사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복귀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미 군축 담당 대사는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개최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Let me just make very clear. The United States is not inciting military pressure.
미국은 군사적 압박을 조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밝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very much look forward to returning to discussions with the North in order to carry out.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에서 제시한 청사진을 실행하기 위해 북한과의 논의에 다시 복귀할 수 있기를 매우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이장근 차석 대사도 이날 회의에서 미북 간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In this vein, my government expects an early resumption of USDPRK dialogue and the implementation.
한국 정부는 미국과 북한 간 조속한 대화 재개와 남북한과 미북 간 모든 합의 이행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이 차석 대사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주영철 참사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5일 시작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Although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n authorities are playing every trick to justify this military exercise, they can neither.
미국과 한국이 군사연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속임수를 쓰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군사연습에 공격적인 성격을 감추거나 포장할 순 없다는 겁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이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한 정상 간 약속을 무시한 채 대규모 최신식 공격용 군사장비들을 한국에 배치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참사관은 미한 군사연습은 북한이 지금까지 취해온 주요 조치들을 재고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북한을 겨냥한 적대적 군사행동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추동력은 더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6일 또다시 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중국 정부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발사로 중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 AI의 오리아나 마스트로 객원연구원은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오랫동안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스트로 연구원은 평양이 워싱턴을 베이징에 대항하는 패로 쓰고 있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중국은 늘 북한의 도발이 미국에 한국과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할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한때 없어서는 안 될 중재자로 여겨져 왔지만 비핵화 과정에서 그 영향력을 잃을 수도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개월간 보여준 적극적인 외교 활동이 그 방증이라면서 그만큼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피터 휴시 지오스트래티직 애널리시스 대표는 미국 외교협회 CFR 기고문에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옆에서 방해해왔던 과거의 모습에서 변하지 않으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know that nothing's going to happen unless the Chinese lean on North Korea. And say, give up your nuclear weapons.
휴시 대표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위해 중국이 북한의 핵 야욕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중국의 전략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It's all part of the same mosaic of issues. Is there's economic, cultural, military, political, all connected.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카드를 사용해 중국이 대북 압박에 나서도록 했다는 겁니다. 휴시 대표는 외교 안보와 군사 문제는 경제 문제와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다며 미중 무역 갈등도 북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미중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 CNA의 켄고스 국장은 미국이 향후 대북 전략에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벌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의회 전문 매체 더 힐 기고문에서 미국의 북한 전략이 중국의 굴기에 초점을 맞춘 더 큰 지역 전략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VOA에 중국이 북한을 이용해 미국과 한국을 분열시키고 아시아 내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켰다면서 미국이 거꾸로 중국과 북한을 분열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United States is able to take North Korea off the chessboard or off the table, by engaging North Korea,
고스 국장은 미국이 북한과 좀 더 진지하게 관여한다면 중국이 미북 간 틈을 벌리는데 북한을 활용하기가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중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비난하면서 언급한 새로운 길에 대한 모색은 올해 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처음 등장한 표현으로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북한은 상응 조치와 관련해 미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할 때마다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6일 미사일 발사 직후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 훈련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담화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합동 군사연습을 기어코 강행하는 저희가 어디에 있느냐며 조성된 정세는 북미 북남 합의 이행에 대한 의혹을 떨어뜨리고 앞으로의 대화 전망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천명한 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주용철 북한 제네바 대표부 참사관도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새로운 길을 상기시키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주용철 참사관은 회의에서 미한연합훈련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이미 시사했던 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길에 대한 모색은 올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처음 등장한 표현입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론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한 겁니다. 김 위원장의 이 발언은 미북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와중에 북한이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거부하는 등 양측의 비핵화 협상이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있는 시점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압박 의도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언급할 정도로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미북 양측의 줄다리기가 팽팽한 와중에도 양측의 협상이 열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고위 당국자들의 입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을 간간히 내놓으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해왔습니다.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에도 최선희 당시 외무성 부상을 통해 새로운 길을 거론했습니다. 최 부상은 회담에서 제기된 미국 측의 요구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미국과 회담을 계속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름 만인 지난 4월 최선희 당시 부상은 평양에서 외신 기자단과 외교관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나온 트럼프 대통령 고위 참모들의 발언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주장으로 김 위원장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길에 대한 모색과 유사한 발언은 특히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이어졌습니다. 최선희 제1부상은 지난 4월 말 조선중앙통신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운운하는 이른바 경로 변경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미국만의 특권이 아니며 마음만 먹이면 우리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그것이 실패한다면 그때 가서 우리는 분명히 경로를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최 제1부상은 또 볼튼 보좌관을 향해 두 수뇌분 사이의 3차 수뇌회담과 관련해 어떤 취지의 대화가 오가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말을 해도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가 올해 말까지 시한부를 준 의미를 깊이 새기고 향후 경로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같은 달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며 연말을 거듭 시안으로 제시한 점을 상기시킨 겁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민주당 유력 대선 예비후보들은 대체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과 동맹국과의 협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후보는 당선되면 협상 진척을 위해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이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2%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한 7명을 대상으로 북한 문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5일 공개했습니다. 이 신문은 현재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롯해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 등 유력 주자들에게 대북 정책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대부분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동맹국 간 협력을 북핵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북한의 핵 확산과 다른 나라로의 무기 이전을 막기 위한 초기 검증이 가능하도록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면서 그 다음 단계로 핵과 미사일의 실질적인 감축과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협상 진척을 위해 필요하다면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트 부치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도 협상의 틀과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처럼 부적절한 칭찬을 늘어놓기 위해 만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티지지 시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전면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구상을 승자 독식의 제로섬 게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작은 단계에서 시작해 큰 단계로 이어지는 과정을 선호한다며 북한에 대해 점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고 남북한 간 평화 정착을 지원해 미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샌더스 상원의원도 북한이 단기적으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장기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단계적 과정을 통한 제안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전 세계가 최종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관리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다른 나라들의 핵 개발을 부추기고 국제사회의 핵 억지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리 부커 상원 의원은 톱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지금의 미북 협상의 실효성과 가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부커 의원은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실무 차원에서 미국 외교관들이 북한과 협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일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고 6.25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미군 유해 송환과 같은 전제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책으로 미국 협상팀에 권한을 부여하고 동맹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지속적인 공조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 베토 오러크 전 하원의원 등도 대선 토론 당시 언급했던 수준 이상의 새로운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신문은 치열한 초반 선거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북한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북정책 기조가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로 기울면서 미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주요 후보들이 대북정책에 대한 진지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손쉬운 비판에 편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면 미북 비핵화 협상 합의 도달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호주가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4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29차 미국과 호주 양국 간 장관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그 같은 목표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호주의 머리스 페인 외교장관, 린다 레이놀스 국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호주 측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북한과 계속 대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두 나라 장관들은 모든 안보리 결의 이행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양자 간에 그리고 다른 동반자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이번 회의와 관련한 별도의 자료에서 미국과 호주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유지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20억 달러를 탈취했다고 유엔이 비공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유엔은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AP통신과 CBS방송, CNN방송 등 미 언론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된 전문가 패널 보고서 일부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광범위하고 점점 더 정교한 방법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약 20억 달러를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이유에 대해 전통적인 은행에 대한 공격보다 추적하기 어렵고 정부 당국의 규제와 감시가 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사이버 공격은 17개 나라에서 적어도 35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전문가 패널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총정찰국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공격 외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금융 시스템 이용도 문제 삼았습니다. 북한이 유엔 회원국들의 금융 제재 이행의 허점을 이용해 은행 대리인과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금융 체계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엔 제재 대상 은행을 포함한 북한 금융기관들의 불법 환적은 물론 은행 계좌를 통제하고 거래를 돕는 30명 이상의 해외 대리인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하지 않았지만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광물거래업체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생필, 남총강 등 유엔제재 대상 기관 3곳이 외교적 은폐하에 재래식 무기와 전문지식 이전,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용 장비와 기술을 조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번 보고서에서 공개한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 문제도 거듭 지적하면서 북한이 새로운 단속 회피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A클래스 자동식별 장치가 아닌 소형 선박 등에서 사용하는 B클래스 자동식별 장치를 이용하거나 소형 선박을 이용한 다중 환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가 정한 정제유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을 북한이 올해 4월에 이미 초과했다며 미국 등 24개 이상의 나라가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의 최근 사이버 활동은 가상화폐 거래소 공격에 집중돼 있다고 사이버 안보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와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 CRS의 로버트 포터 사이버 안보 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사이버 활동 추세는 가상화폐 거래소 공격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터 연구원은 5일 북한 전문 매체인 삼팔로스 기고문에서 북한은 안보가 취약하고 한꺼번에 많은 돈을 빼갈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공격을 선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파괴적이고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무기를 개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포터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특히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을 사례로 꼽으면서 이 같은 사이버 무기가 또 존재한다면 다양한 시스템에 상당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너크라이는 감염된 컴퓨터를 모두 암호화하고 비트코인을 내야만 암호를 풀어 컴퓨터 내 정보를 다시 이용하게 만드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미 백악관은 2017년 말 워너크라이 사태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공식 확인한 바 있습니다. 포터 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 작전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과 타이완 극동 국제은행 해킹 사례와 같은 돈을 벌기 위한 사이버 공격, 두 번째는 한국 국방부 해킹 사례와 같은 기밀을 훔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 소니 영화사 해킹과 같은 이념 작전을 위한 사이버 공격, 네 번째는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과 같은 파괴적인 사이버 활동으로 분석했습니다. 포터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이 고도로 개발된 사이버 공격 수단보다는 이전의 공격 수단을 변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공격 패턴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포터 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 안보 역량은 핵, 화학, 생물 무기와 같은 파괴적인 기술을 추구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핵 등 한반도 문제와 함께 통합적으로 다루면서 전략적 환경에 대한 완전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포터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유엔이 독일 구호단체가 신청한 인도주의 물품 북한 반입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식수와 식량 공급 등에 필요한 물품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독일 구호단체 벨트 훈게르 힐페 세계 기아 원조가 북한으로 인도주의 물품을 반입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면제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세계기아 원조는 북한에서 진행 중인 종자 저장, 식수와 식량 공급, 영양 개선, 재난 예방 등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북한으로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위원회는 승인 서한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제재 준수 의무를 전제하면서도 인도주의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돼서는 안 되며 북한 주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재위는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이 6개월 면제 유효기간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별도의 국내법과 규제, 허가 절차를 철저히 지킬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지난달 19일 세계기아 원조의 대북 식량 지원 사업에 38만 5,600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 자금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시골 지역에 가장 취약한 계층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계획입니다. 세계기아 원조는 북한의 어린이 시설들에 채소와 콩 종자를 지원하고 있고 재난에 대비해 농사를 지으며 가축 생산을 늘리는 방법도 전수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와 유치원 조리사 여성들을 대상으로 영양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기아 원조는 지난 1997년부터 대북 지원 사업을 벌여왔으며 점원 애그로 액션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무비자 미국 입국을 제한한 미국의 조치는 관광을 통한 북한의 외화벌이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재 전문가인 주셔 스탠튼 변호사는 6일 VOA에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무비자 혜택을 금지한 미국 정부의 조치는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월 이 조치를 미국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했던 스탠튼 변호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재에 맞서 생존 전략으로 적극 추진하는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등 주요 관광사업에 이번 조치가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hat this does is it says that the United States has the power to discourage visits to
이번 조치는 미 정부가 미국에 오길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북한의 주요 관광지 방문을 단념시킬 힘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스탠든 변호사는 이런 조치가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와 양덕 온천지구 건설, 삼지연군 건설 등 3대 사업에 큰 관심을 두고 조기 완공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제재 국면에서 김 씨 가족의 승지인 삼지연군 건설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사상 교양을 강화하고 다른 두 관광 사업으로 부족한 외화를 메우려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은 테러 지원국인 북한에 대해 안보 우려가 있다며 북한 정권의 동정심을 품는 사람들의 입국을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조사하는 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노동력 착취를 당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보호와 인도주의 목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nslaving people to do hard labor under hard and unsafe conditions. And three,
북한 정권이 군인과 학생, 여성 등 수십만 명을 열악하고 안전치도하는 관광 리조트 건설에 강제 동원하는 상황을 중단시키고 이들이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농장 등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언론 간담회에서 북한이 김 위원장의 관심 사업인 3대 건설 사업에 자원과 재원을 집중하면서 다른 민생 분야의 사업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테러 지원국을 포함한 7개국 방문자에게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적용을 제한하는 조치에 북한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을 포함해 2011년 이후 북한을 방문한 미 비자 면제국 외국인들은 비자를 별도로 받아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완전히 금지한 건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새 조치가 비자 면제국 시민들의 방북을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합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교류를 적극 추진 중인 한국 정부엔 북한 비핵화 집중을 위해 속도 조절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란 진단도 나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압박 전술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My guess is that's our tactic and if the North Koreans then come to the if it works, you know.
앞으로 미북 협상이 재개될 경우 무역 제재보다 해제가 훨씬 쉽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브란 교수는 그러나 이번 조치가 북한의 주요 관광 사업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과거 마싱령 스키장을 비롯해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등의 사업은 경제와 투자 셈법으로 볼 때 성공 가능성이 적어 파급 효과도 적을 것이란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대북 관광의 90% 이상이 이번 조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중국인들이고 북한 당국이 입국 외국인들의 여권에 출입국 사진과 스탬프를 찍지 않는 한 미국 정부가 북한 체류 증거를 확인하기 힘들어 새 조치를 이행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 의지를 확인하면서도 합법적인 인도적 지원품은 북한에 전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합법적인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제재 예외 대상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6일 민간 지원단체들이 북한에 물품을 반입하고 방문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의 정책은 제재의 엄격한 이행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합법적인 인도주의 지원품 전달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무부가 모든 인도주의 지원이 아닌 합법적인 지원을 언급한 것이 주목됩니다. 구호단체들은 북한에 물품을 보낼 때 미국 정부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미국이 출처한 물품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른 나라가 출처한 물품은 상무부사나 산업안보국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구호단체들은 북한 방문 때마다 특별 여권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당국자는 특별 승인이 없는 미국 여권은 북한을 방문하고 경유하는 데 유효하지 않고 국무부는 특별 승인을 개별적으로 처리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특별 승인 요청을 접수하는 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당국자는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는 북한 당국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만성적인 인도주의 위기는 온전히 당국이 초래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계속해서 자원을 주민들의 기본 복지에 사용하기보다는 대량살상 무기와 군사적 무기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제 구호단체들은 VOA에 미국 정부가 지난해 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전달 규정을 완화했지만 북한의 물품을 반입하고 특별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가 여전히 오래 걸리고 까다롭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6월 북한에 정제유 1130톤을 공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러시아가 6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이같이 보고했다며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가 올 상반기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모두 23,313톤으로 약 18만 4천여 배를 규모입니다. 중국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공급한 5,730톤까지 합산할 경우 두 나라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29,043톤으로 약 22만 9,440배럴입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정한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의 약 46% 수준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6월 북한이 이미 연간 수입 한도를 초과했다며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미국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지난해 대북 지원을 중단했던 3개의 기금이 지원 재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기금으로 가능했던 결핵치료제 부족 사태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이 지난해 6월 북한 사업을 중단한 이래 많은 국제 구호단체들이 북한 내 결핵 비상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계기금 자금으로 구매한 결핵약이 내년 6월이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결핵 치료를 위해서는 완치까지 6개월가량 중단 없이 약을 먹어야 하는데 이를 일시 중단하면 결핵균이 재발하고 내성이 생길 우려가 제기됩니다. 세계기금의 세스 페이존 대변인은 5일 VOA에 북한 내 결핵약과 관련한 우려를 알고 있고 시점의 중요성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새로운 지원을 시작할 가능성과 관련한 여러 옵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존 대변인은 북한 특유의 사업 운영 환경이 이사회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지 못해 지난해 대북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 자원 배치와 지원금의 효율성에 대한 보장과 위험 관리 수준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페이존 대변인은 지원 현장에 대한 접근과 독자적인 검증 등 올해 북한 내 운영 조건이 개선되면 새로운 지원금 승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기금은 여전히 북한 주민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사나 결핵퇴치국제협력사업단은 북한에 비축돼 있는 세계기금의 결핵치료제 재고가 내년 6월이면 바닥나고 앞으로 2개월 안에 새로운 치료제를 주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제재로 북한 내 물자 반입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북한에 방문했던 유진벨 재단도 북한 내 항결핵제 공백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도 북한의 인도주의 문제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현안은 세계기금의 철수로 인한 결핵치료약 소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스위스개발협력처 SDC 평양사무소장으로 북한에 5년 상주했던 코웨이드의 카타리나 젤웨거 대표는 세계기금의 지원 중단 이후 북한에서 결핵이 확산될 위험이 높아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북한 내 결핵 환자는 13만 명에 달하며 이 중 5천 명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다제 내성 환자입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여부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협정의 연장 기한인 24일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여부와 관련해 연장 통보 시점인 오는 24일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한국을 백색 국가, 즉 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한 현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노 실장은 강조했습니다.
무엇이 국가 이익인지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 실장은 이어 협정을 파기하지 말란 미국의 공식 요구는 없었다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재란 표현보단 미국의 관심 또는 관여가 더 적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6년 체결됐으며 이후 1년마다 자동 연장됐습니다. 한국 측이 이 협정을 파기하려면 협정 만료 90일 전인 오는 24일까지 일본 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에선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앞서 노영민 실장은 6일 신중론을 언급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우대국 배제 결정은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막다른 길을 선택한 일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집권 여당도 일본이 과거를 부정하고 한국의 미래를 짓밟는 경제 침략을 자행했다며 협정 파기에 대한 강경 목소리를 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체결됐다며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중 간 패권 경쟁 속에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을 활용하려 한 것으로 한국의 국익으로 볼 때 매우 큰 손해란 겁니다.
미국하고 동맹은 계속 가져가야 되지만 그 동맹이 한국을 반중 노선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2급 정보라는 군사 고급 정보를 쥐소미아 때문에 할 수 없이 서로 간에 교류하는 것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일본이 우리를 뭐 믿지 못할 나라 그러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폐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지. 그래서 당연히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 한일 양국 갈등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로 이어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협정 파기를 한국의 대일 압박 수단으로 삼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환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입니다.
미국이 저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보는 시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크다. 다시 말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하나의 고리로 이 링킹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깨겠다고 나가게 되면은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을 한국이 깼다. 깨려고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일대사를 지낸 전직 외교부 고위 관료는 VOA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건드리는 건 결국 발등을 찍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 사안을 경제 문제로 대응하는 일본에 대해 분개할 순 있지만 여기에 협정 파기를 끌어들이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군사적 첩보 얻어내는 거는 일본 손님보다 훨씬 능력이 커요. 특히 뭐 잠수함에 관한 거는 일본이 미국과 함께 세계 넘버원, 넘버투 하고 있을 정도로 잠수함전을 하려면 잠수함이 각각 내고 있는 신호의 특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일본 애들은 옛날부터 수집해서 가지고 있고 바로바로 식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자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발등 찍는 거예요.
최근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수정한 것 역시 이 협정을 통한 일본 측 정보를 근거로 한 거라고 이 전직 관리는 전했습니다. 이 전직 관리는 현대전에서 중요한 건 정보이고 그 군사 정보가 오가는 데 필요한 기재가 바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며 협정이 파기된다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해 연계된 한미일 안보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64년 8월 7일 미국 의회가 통킹만 결의를 의결합니다. 통킹만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베트남전의 군사 개입을 본격화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통킹만 결의안을 통해 미국 의회는 존슨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리게 된 뇌에는 결의안이 통과되기 5일 전 발생한 통킹만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통킹만 사건은 1964년 8월 2일 통킹만 해상에서 북 베트남 해군의 135편대 소속 어뢰정 세척이 미 해군 구축함 매독스함을 선제 공격한 사건입니다. 또 다음 날인 8월 3일 매독스함이 재공격당했다는 일명 제2통킹만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1964년 8월 7일에 통과된 통킹만 결의안을 시작으로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해 1965년 2월 린든 존슨 대통령이 북베트남 공습을 승인, 3월에는 미 해병대의 다낭 상륙을 시작으로 미군 베트남 파병이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길어졌고 그러자 미국 내 반전 여론이 확산하면서 베트남으로부터 명예로운 철수를 내세운 리차드 닉슨 공화당 후보가 1968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후 1973년 1월 파리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1998년 8월 7일 아프리카 케냐 수도 나이로비 중심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 부근에서 폭탄이 터집니다. 그로부터 5분 뒤 탄자니아 수도에 있는 미 대사관 주차장에서도 폭탄이 터집니다. 이 두 건의 연쇄 폭탄 테러로 220여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부상했습니다. 미국은 테러 사건의 배후로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카에다를 지목하고 아프가니스탄 알카에다 훈련기지에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알카에다의 두목 오사마 빈라덴의 추방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은 미국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아프가니스탄 제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오사마 빈라덴과 아이만 알자와히리를 FBI 10대 지명수배범으로 현상 수배하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